고린도전서 4장 9절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8절을 보면은 야, 너희들 이제 완전히 왕노릇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왕처럼 실제적으로 모든 부와 모든 안락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분파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 그렇게 당신들이 이미 왕이나 된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갖고 모든 걸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어제는 우리도 너희들처럼 왕처럼 왕노릇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은 실제 사도들의 삶을 보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니? 그런 대조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의 사도지만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고대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들의 개선 행렬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개선 행렬이 로마 시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앞에는 악대가 이제 악사들이 울리게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재물들 신에게 드릴 재물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점령한 나라의 신전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이렇게 우상이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납치해서 끌고 오듯 포로로 끌고 오듯 끌고 오고 그러고 다음에 끝에는 점령한 나라의 왕이나 왕족, 귀족들, 장군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벌거벗기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굴비 엮듯이 엮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래요. 제일 마지막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형극장에서 경기를 할 때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은 사자밥이 되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표현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죽이기로 작정된 그래서 NIV 성경 같은 데는 보면은 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갖다 뒤에다가 경기장 원형 경기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condemned to die in the arena 마치 경기장에서 죽기로 작정된 자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와 곧 천사 세계는 보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천사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양쪽에 다 마치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10절 이하를 쭉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너희들 왕처럼 살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가끔 읽는 이유는 초대교회 사도들 또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뭐 하나 잘 된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는 읽기가 부담스럽지만 가끔씩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 읽어야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외에 이런 고사와 가지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단번에 읽기 어려운 이런 고난 일람표, 고난 목록을 이렇게 제시하는 까닭이 뭐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손으로 하는 일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뭐 흔히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식을 자기가 사역비를 벌어서 쓰는 텐트 메이킹,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만 그 텐트 만드는 장막 업자들의 일은 로마 사회에서는 천한 일로 여겨졌어요. 밤에는 그 일을 해가지고 낮에는 그 일을 하고 밤에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들은 그렇게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오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안 겪으려고 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겪는 것. 그래서 결국 열두 사도들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안드레도 아가야 지방에서 뭐 또 뭐 십자가에 죽고 다 죽었어요. 뭐 돌에 맞아 죽고. 14절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잘 먹고 잘도 사는구나 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낳은 자녀와 같기 때문에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권하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듯이 나는 이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15절, 1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스승은 많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단순히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일이다. 아버지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되는 일이란 말이죠. 복음의 관계는 생명 관계다. 그런 거죠. 단순히 제자와 스승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가르칠 대로 가르치고 배우면 배우는 대로 훌쩍 떠나버리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낳듯 그렇게 보살피는 관계고 기도하는 관계고 끝까지 가슴에 품고 있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같은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아버지로서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로서 가장 부모로서 잘 사는 방법. 나처럼 살아라죠. 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늘 자녀를 의식한다는 게 뭐 자녀를 위해서 뭘 잘해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뭘 많이 남겨주려고 할 거 없어요. 자녀들이 나를 내가 사는 것처럼 살도록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내 성공적인 삶의 결과물 그런 것들을 자꾸 물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물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에요. 그 아이들도 나처럼 살지 않으면 이런 결과물은 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물려주고 싶으면은 돈을 버는 방법을 물려줘야지 돈을 물려주면 그 애가 돈을 지킬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죠. 왜 설교만 들어서 안 됩니까? 왜 성경만 읽어서 안 됩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꼭 그대로 따라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받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이걸 좀 제대로 좀 배우라. 이걸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본보기 삶이에요. 누군가 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또 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우리와 주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의 권면을 받고서 그대로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자 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다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뭐 누가 사형 제도가 없어진 마당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 포기를 하는 까닭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다른 특별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삶의 방식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인간 존재 양식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뭘 해라 말라가 아니에요.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도 자기가 난 아들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1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셨고 그렇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가지고 결국 뭘 하신 것이냐. 나도 주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다음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다. 이게 디모데를 가르치는 지금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갇혀가지고 잡혀서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심지어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재판을 받을 때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9절을 보면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법정 최후 진술이에요. 내가 비록 결박되어 있고 묶여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라면 여러분 판단하는 여러분 재판장이 되신 총독 그리고 옆에 배심원들 당신들 전부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 하나 부끄러울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보고 뭐 왜 당신은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설교하시오 이렇게 나를 비난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오늘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니까.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 교회마저 소망이 없으면 심판이 곧 임박한 것이죠. 그래도 심판이 예수님 오신 뒤에 2000년 동안 미뤄진 까닭은 교회가 존속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심판은 늦어질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은 이 다음에 오는 수순은 너무나 뻔하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요? 왜 팬데믹이며? 왜 전쟁이며? 왜 또 기근은 올 것이며? 이런 것들이 왜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고 정신 차려야 할 때가 교회밖에 없지 어디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 정신 차려라고 해봐야 누가 그 말을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을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미쳤고 당신들이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도 실수를 얼마나 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더니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안 된 이유는 본이 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배웠어요. 그 사람도 선교사한테 성경을 배웠는데 사는 삶의 본이 안 되니까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방법은 본을 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건 본을 보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에게 우리가 뭘 이렇게 다음 세대 물려주려고 할 것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물려주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벌게 한 건 하나님의 은사요. 그렇게 버는 방식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란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할 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면 돈이 모이는지를 보고 자라게 하면 그 아이도 뭐 돈이 은사면 또 돈을 벌 것이고 아무리 무슨 재벌집에 태어나도 아이가 또 무슨 뭐 공부에 취미가 있어서 그냥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 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또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또 아티스트적인 기질이 강해서 말이지 뭐 앉으면 10시간이고 뭐 12시간이고 그냥 작곡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서 편하게 돈을 벌고 편하게 돈을 쓰고 마음대로 쓰고 사냐 그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지혜라고 물려주고 그런 것들을 재산이라고 물려주게 되면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래서 뭐 무슨 뭐 아빠 찬스니 무슨 엄마 찬스니 해가지고 이 세상이 말이죠.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자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제하여 준 영광만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단 말이에요. 자,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그 앞에 안 읽었나?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가서 조금 교회를 좀 안정하게 하라. 잠잠케 하라. 그렇게 갈 텐데 디모데가 가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곳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시작할 때 뭘 가르쳤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죠. 자,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보십시오. 지금 너희들이 이게 왜 싸움이 일어났냐? 지금 시작이 된 건 우리가 바울파, 개바파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끼리 있으면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끼리 있으면 뭐하러 싸우겠어요? 교만이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이에요. 욕심을. 자기 욕심이 먼저란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숙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성숙하면 덜 싸우겠 텐데 미숙하면 싸움이 뭐 잦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정치인들이 제일 미숙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아니, 기업들도 적대적 뭐 합병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적대적 합병도 하고 경쟁력을 위해서 서로 말이죠. 연합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다른 나라 백성들끼리 싸우도 그렇게 싸우니 무슨 나라가 거들이 안 나면 이상하죠. 참 그래도 누가 그래도 그만하니 다행이다. 그렇게 싸우니까 그래도 우리가 OECD 10위권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세계 1등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 한국. 아유, 그래서 뭐 손흥민이가 보면 좀 위안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 저 지금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성숙하죠? 그렇게 배려할 줄 알고 말이죠. 이 실력과 영성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영성이 별 겁니까? 남을 위할 줄 아는 거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죠. 그건 뭐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뭐 이미 뭐 그 이상이더만. 그런데도 그렇게 겸손하고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게 교만한 자들은 말만 무성하지 이게 실제 삶이 안 따라가니까 그게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 때 한마디로 그렇게 그 사람 능력으로 따지면 출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에서 보니까 아직 거듭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겠구나.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래요. 자기 힘으로 살면 이 신앙 끝까지 못 가져갑니다. 무슨 재주로 있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맨날 퍼주는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 죽으나 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까닭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100% 위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선 안 뜰고 살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사역이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아침마다 무슨 설교를 합니까? 이 지금 10년째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무슨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설교를 안 하면 설교만 보면 간이 심장이 벌렁벌렁 떨린대요.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대. 설교하면 죽을 것 같대. 아, 그럼 관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면 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 진단이 돼야 돼요. 신앙은 기뻐야 돼요. 신앙은 자유로워야 돼요. 신앙은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되는데.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7절 잘 말씀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도다. 그러면 예전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달라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에 하던 일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하던 거짓말 안 하고 옛날에 하던 술, 담배 잘 안 하고 말이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에 있는 거.
근데 이제 막 고린도 교회에서 야, 그 바울 봐라. 그 언변도 시원치 않고 아볼로 파들이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안 온다. 못 온다. 아볼로에 비해서 형편없기 때문에 이제 안 올 거다. 그런데 막 바울이 그 말 듣고 열받았어요. 뭐야? 내가 안 간다고?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나가서 너희 교만한 놈들 내가 한번 볼 거야. 아, 아직도 성질 안 죽었어요. 바울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21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야, 이거 성도들한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매력적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이 속삭이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주일날 내가 강단에 성경을 안 가지고 올라가고 매를 가지고 올라가랴? 이렇게 한번 설교해야겠어요. 근데 이제 요지는 매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온유함을 잃지 않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도 무슨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권면할 뿐이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면 화가 얼마나 납니까? 우라가 치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매를 들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반지의 제왕 얘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힘을 행사하면 악의 고리에 말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반지의 제왕, 제왕의 반지를 끼면 악을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걸 끼는 순간 악에게 다시 말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악의 반지가 아니라 권력의 반지가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저 사람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렀으니, 또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경륜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 영원한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정말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주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기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